사도행전 열 번째, 복음을 품은 씨앗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권사님이 전에 살던 집 앞마당에 봉선화 꽃을 심으셨는데, 봉선화는 영어로 garden balsam. 여러분, 봉선화로 무엇하는지 아세요? 제 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자아이들이 가을이 오면요,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톱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빗류 같은 걸로 쌉니다. 그러면 이제 좀 긁어 놔두고 있으면 손톱이 빨갛게 물듭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이 옛날 어린 시절이 그리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모든 생물은 이 자신을 리프로덕트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봉선화는 어떻게 자손을 번식시킬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꽃은 가을에 이 씨앗을 품은 열매가 이제 익어서 누렇게 변하는데 이걸 건드리면요, 톡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이 떨어진 씨앗들은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DNA를 복제해서 가피해서 그 퍼뜨리는데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들은 이것도 진화의 결과라고 우기는데 식물의 지능이 이 정도로 진화할 정도로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식물을 번식시키는 이 창조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터틀리안 지난 시간에 했죠. 순교자의 피는 복음 전파의 씨앗이라고 비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잘 무장된 그리스도의 아주 좋은 씨앗들인데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력해서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들을 건드는 결과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의 열매는 터지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교회를 박해한 건드린 결과가 오히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가만 앉아있던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나가게 되는 그리고 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전파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날은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참 그놈들 잘 죽었다, 참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날부터 본격적인 이 교회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바로 이날이 복음이 확장되는 D-Day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자, 여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 핍박이 유대교를 그냥 비난하던 일부 강경파 헬라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온 교회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교회를 핍박할 만한 구실을 준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아니죠. 복음의 씨를 품은 씨앗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행정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가 하는 불평도 생깁니다. 왜 우리만 나가서 전다고 목사는 가만히 앉아있느냐. 이 교회는 흩어지지만은 사도들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한 일을 목사는, 사도들은 공범도 해야 되고 안수도 해야 되고 또 권위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마 몇 명 안 남았겠죠.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 그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개종자를 얻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또 확증했고,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최초의 이방 교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조물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교회는 흩어지지만은 사도들은 남아서 선교에 말하자면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실패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는 모습이 마치 맹수가 약한 동물의 그 몸을 뜯어 그냥 물어 뜯어 죽이는 것과 같은 그 같은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면은 교회로 가야지 왜 가정집을 뒤지고 다닐까요? 가정집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가정교회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여기 교회라고 표현된 단어가 에클레시아, 잘 아시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여기 끌어내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가는 걸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모든 가정교회를 아주 싹다시 뒤져갖고서는 아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참 살기가 든든합니다. 근데 사울이 도대체 예수를 따른 사람들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의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사울의 성격이 아주 강직하고 열정적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포악하거나 사납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나사렛 땅, 그 이단들을 박멸해서 유대인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열정과 확신이 지나쳐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온순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회심해서 선교여행을 다닐 적에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울은 모두 이겨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사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아주 강직하고 끈기 있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다는 게 항상 그 사탄의 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한 사람한테는 이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뜻 미지근한 성격 가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아 이건 아니다 그러고 그만둡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강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구장 보면은 이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안수하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가 의문을 제거하니까 예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기 아시죠? 야생마를 한번 길을 드러내면은 아주 명마가 됩니다. 근데 보통 시시한 말들은 명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생마, 사울 같은 그 불같은 성격을 다듬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위석지근해 갖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이런 사람이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 여러분은 그 탈란트 비유하시죠. 이제 한 사람이 한 탈란트를 받았는데 뭐 그거 갖고 뭐 하기 겁도 나고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성격들 있죠.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지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 네, 못 먹어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용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할 적에는 또 세상을 살아갈 적에는 못 먹어도 고를 해야지 대박이 납니다. 그냥 절대 안 나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는 거는, 예, 이 정도의 그 추진력과 파괴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일부터 저지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만약 그 열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리고 이 확신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들은 잘못된 판단에 기준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을 방해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잘못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방해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나중에 이제 사울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국리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사울이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잘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지 하나만 알아요. 자, 아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거든요. 이거 하나만 알아요. 근데 뭘 모르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울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걸 이걸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는 그 사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뭘 합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울이 혼신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전하지 않으면은, 아,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압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알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8장 4절에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영어는 therefore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니까 therefore 필연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앉아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이 보다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게 만드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그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 therefore라는 그 접속사가 함축하고 있는데 제가 개역개정 싫어하는 게 이런 중요한 접속사를 생략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핍박이 와서 나로 하여금 전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런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핍박은 교회로 하여금 더 광범한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자,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도 바울이 할 일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땅을 파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파는데, 사실은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신의 뜻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계획이 때로는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면은 내가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의미도 없어지지만은 또 어쨌든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무슨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획 세우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매사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베스트를 다해야 되지만은 한 가지 주의할 거 너무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항상 주님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5절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의 바톤을 이어받는 새로운 복음 전도자를 소개하는데 스데반과 같이 일꾼으로 선출된 그리스파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제 구제품의 원활한 분배를 위해서 선출된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그 역시 스데반처럼 복음의 씨앗을 품은 전도자입니다. 빌립이 당시의 유대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딥니까?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 사회 지도층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로 포로를 끌려가고 대신 그 아시리아에서 많은 사람을 이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완전히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과 뭐 혈연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쪽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유대민족의 순성을 더럽힌 집단이라고 부르고 왕따를 하니까 서로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 정책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막 섞으려고 했습니다. 말도 일본말로 섞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성도 바꾸려고 그러고 섞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정책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 유대하고 이제 그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유대 사람들인데 이제 서로 왕래를 하는데 이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조차 쉬어서 아주 그 옆에 요단강을 넘어서 건너 다닐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67년에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반란을 일으킬 적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54절에 보면은 제자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이 정도로 아주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흩어졌지만은 거기 가서도 자기 동족인 유대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떤지 잘 말해줍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들, 그 사람한테, 그 사마리아 사람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 이 복음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의 발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하신다. 자,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점차적으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차질 없이 성취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전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지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성령이 스데반에게 능력을 주시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빌립에게는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주시고 장애자들을 고치는 그 신의 은사도 주시고 우상 숭배하고 이 거짓 종교에 짓눌렸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 진짜를 복음에 접하니까 아주 큰 반응을 보였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 어떤 한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전 인류에게 이 시간, 지역, 종족을 초월하는 이 총 우주적인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만 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읍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는데 다른 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게 참 불공평해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크리스천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냥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 복이 근원은 우리 크리스천이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그냥 맨 입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받는 사람은 선물이에요. 근데 복음의 속성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의 희생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떤 형태든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전도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좀 손해보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사람을 전도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아있는 사도들에게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고 또 아주 의미가 있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의 성취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뭐 제도나 내가 좋은 사람에게만 전하고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안 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단 한 가지, 전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전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8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잠깐 보류했는데 그때 그 빌립에게 헛소리하던 그 마술사 시몬이 이번에는 베드로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할 수 없어서 돈 주고 성령 사라는 사람, 성령을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령은 It's not on sale. 성령 선물이지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성직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한테 끝에다 Y를 붙이니까 사이몬이가 되는데 이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성직매매예요. 돈으로 성직을 파고 사는 행위, 또 권능을 파고 사는 행위입니다. 시몬은 그전에도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시몬이 왜 성령을 탐문할까요, 여러분? 지가 부린 마술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성령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진짜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돈이라도 주고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아주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 사도들이 안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왔는데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놀라운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손을 얹으니까 그냥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참 탐날만 하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는 곳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니까 아, 이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우스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하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왜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아주 놀라운 능력을 일어났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아, 이걸 시몬 같은 사기꾼이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탐을 내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신유의 은사도 받고 이 예언의 은사도 받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높이고 또 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게 타락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몬과 다를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예언도 해주고 아, 능력이 있어서 합니다. 이게 속임수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되고 명목이야 그럴듯하죠. 감사헌금. 그 돈 받기 시작하면 돈 맛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그 말씀 중에 아주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거저받은 것은 거저져라요.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였으니까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함께 망합니다. 지금도. 시몬은 베드로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듣는데 8장 24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참 세상에 뭐 참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뭐 능력 만드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 자, 계속되는 8장 25절입니다. 주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제는 사도들이 합사해갖고서는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평신도가 지금 목사를 리드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벌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품은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 이 정도 돼야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건드리면 터지는 그 봉선화의 영어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ouch me not. 나 건드리지 마. 나 터져. 참, 미국 사람들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봉선화 씨앗들을 사방으로 퍼지게 못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뭡니까? 응? 안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와서 그러죠. 나 건드리지 마. 오늘 나 건드리면 너 죽어. 아, 근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뭘 모르고 스테반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게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 결과가 이 복음은 무서운 속도로 인근 지역으로 퍼져서 뿌리를 내렸는데 아, 교회를 박해한 결과가 교회 파괴가 아니고 복음의 씨앗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땅끝까지 퍼져나갔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사람의 그 어떤 지혜를 정말 초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는 것보다 성령님이 세우는 게 월등하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대요. 그거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자들이 이건 뭐라고 합니까? 자연 계시. 그렇죠?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주셨으니까.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자, 저 보고서 니들 좀 봐. 이게 그냥 생긴 거냐? 이게 진화돼서 생긴 거냐? 내가 만든 거지. 자,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 알로 태어나서 애벌레로 변하고 그 다음에 마치 그 무덤 같은 누에고치 속에 갇혀있다가 아 봄이 되면은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해서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는 거 이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그 하늘 눈물이 진화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나비가 이렇게 변하는 건 그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깨어난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활 아닙니까 지금? 나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비 왜 이렇게 목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비, 저 나비 좀 봐라. 이게 부활이 이런 거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선아 자기 DNA를 복제한 그 씨앗들을 품고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은 터져서 퍼져나가고 싹이 트고 또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되는 것을 이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을 터뜨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들을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항상 복음을 품은 씨앗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쭉쟁이에요? 빈 껍데기? 터져도 나갈 게 없는 빈 껍데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건드리시면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무장해서, 때가 이르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원하는 곳으로, 봉선화 열매 터져나가듯이, 세상으로 터져나가서, 복음을 뿌리는 우리 세상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그 풍성한 열매 같은 그 복음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씨가 충만하게 쌓여서 항상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